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내 마음의 찬양의 에스더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2025년 내 마음의 찬양 두 번째 시간의 문을 열며 함께 듣고 오신 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후렴구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하는 가사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지수 자매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청취자 여러분, 저는 김지수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지수 자매님.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방송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과 다짐들 다 지키고 계신가요?
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수도 자매님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제가 다짐하고 시작한 계획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를 마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조금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다짐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고 또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삶을 사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혼자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이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네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수자매님, 이 곡의 후렴 가사를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감사해요. 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찬양 가사에 고백했는데요. 지수자매님 혹시 미쁘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글쎄요. 예쁘다라는 뜻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미쁘신 친구라고 해서 한자로 아름다울 미를 써서 아름답다는 뜻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쁘다라는 단어는 한자가 없는 순우리 말이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정리해보면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직한 나의 좋은 친구라는 것이겠죠.
아, 그렇네요. 그냥 서먹서먹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친구인 거네요.
맞아요.
네, 세상에서 말하기는 인생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던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저는 성공한 사람인 거네요.
맞아요. 지수자매님도 저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믿음직한 친구 되어주셔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지수자매님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수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생각났는데요. 저와 지수자매님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가사를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병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사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랑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죄 범한 영.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노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지수자매님 약간 뭉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한다고 노래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가사가 상상되었는데요. 너무 큰 사랑이어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또 약간 뭉클했어요. 다 적을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아멘이에요. 저는 한량 없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네. 부부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등등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좀 많이 아껴주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들으면, 아, 하나님도, 네, 진짜 이러신, 이보다도 더하신 분일 테니까, 네,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수님의 아버님과 좀 반대되고 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냥 무심하게 챙겨주실 때 아버지가 그 나름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셨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오해도 많이 하고 외로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목마르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북조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따뜻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은혜로 승리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자매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올해의 계획? 네, 있으실까요?
네, 올해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작은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귀하시네요. 가장 특별한 계획 같은데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고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그 전주에 이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중 뒤에 것을 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이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사를 공유한다는 것은 성령과 그의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점으로 인해 우리도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더 크고 더 높게 지니고 계시니까 그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예수님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리스도인의 선지자 직부터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이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또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나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또 알게 된 그 교리들을 우리의 처지와 여러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직분이 공유되는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이란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간구하는 것을 제사드리는 것, 또 그러니까 적절한 감사와 예배와 순종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사장직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제사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의 희생제사와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먼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완전하지만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나 우리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네.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러워져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를 동시에 드리셨지만 우리는 오로지 감사의 제사밖에는 드리지 못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도 당연했고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그 자체가 공로로 세우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가치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지만 우리의 제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진 그리스도의 직분 마지막은 왕직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왕직이란 먼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또 다음으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 동일한 믿음을 통해 마침내 영광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제사장직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왕직에도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네,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인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두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을 특히 교회의 왕이신 반면 우리는 천사들과 교회의 왕은 아니고 오로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왕일 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시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또한 그를 통하여 그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잃어버린 그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줄 수도 없고 외형적인 말씀이나 의식들을 수종드는 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 33문을 배우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33번째 유리문답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죠. 그분의 신성에 관한 자세한 깊은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네. 방금 전 읽은 요리문답 질문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냐. 꼭 시비 거는 말투 같거든요.
그러게요. 막 따져 묻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이 많겠죠.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니 그들이 다 자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아니,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불러? 독생자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잖아요. 아니,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바로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마치 이제 시비 거는 말투 같이 들리는 거죠.
그렇네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시비 거는 말이 아니었군요.
아, 네.
정말로 생각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좀 시비 거는 말도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답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 읽은 33문의 답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네네.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를.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부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33문은 이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 그런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작은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은 누구냐? 그다음 이 자녀라는 호칭이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또 그 다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느냐. 누가 과연. 이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문답도 내용이 조금 많아요. 조금 깁니다. 하윤자매님, 사람들이 내 자녀, 내 자식이라고 할 때 보통 누구를 그렇게 부르던가요?
그거야 자기가 직접 낳은 사람들이겠죠. 또 낳지는 않았지만 자녀로 입양했을 때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둘이에요, 둘. 자녀이며 또한 자녀라 불리는 자들은 자녀로 출생했거나 아니면 자녀로 입양되었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녀라고 부르는 경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자녀로 출생한 자들,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자녀인 경우, 이 출생의 때와 자녀라 부르는 때가 같은 경우에 관해 생각해 보죠.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고, 그들은 부모와의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특징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어떤가요?
보통 그들을 친자녀라고
그렇죠, 그렇죠.
부릅니다.
친자녀라고
네.
불러요.
그리고 또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본질과 본성을 전달받아 또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자녀라고 부르지만 친자녀라고 하면서 부르는 것도 다르고 그들은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닮아 있어요. 하윤재매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자녀들은 부모를 부분적으로 특징을 전달받기도 하고 또 전적으로 부모의 특징을 전달받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네, 그건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 아무리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본질이나 본성을 부분적으로 전달받는 데 반면 그리스도의 경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경우는 성부의 신적 본질이 그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부모를 닮았다고 해도 부모의 것이 완전히 통째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오죠. 반면 그리스도는 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죠. 훌륭하십니다. 잘 대답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친자녀들이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성적인 독생자 또는 친자녀입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본질과 본성에 있어 성부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아버지 속에 있는 그것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께서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네요.
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스스로 사시며 또한 받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십니다. 지금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받는 그 생명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신의 성품, 신성이죠.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며 아버지의 아들,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경우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경우입니다.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천사들이나 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경우 아닌가요?
잘하네요. 우리 아윤자매님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경우는 자녀라는 말을 붙이기는 조금 그렇긴 하나 천사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 맨 위에 있는 인간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 아닌가요? 첫 번째 사람이니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이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인류의 아버지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인정하고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천사들과 그리고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들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은혜, 어떤 은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바로 그 은혜로 자녀가 된 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네.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어이구, 그렇군요. 맞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된 이죠. 아,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누구구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보셨지만 신성으로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인성으로도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직 그분만이 사람의 방식대로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대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모든 흠과 부패에서 순결하셨어요. 완전히 깨끗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으로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천사들이나 또 타락하기 전 아담 같은 창조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말씀으로 연합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두 부류는 존재하기 시작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순간, 우리로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말한 것과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하기 시작한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일치하지 않는 다른 그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입양된 자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들은 입양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법에 의해 또는 그들의 입양에서 자녀의 권리를 부여한 자의 뜻에 의해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친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 자들이니까요.
네, 하윤자매님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셨어요. 사람의 경우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원래 살고 있었지만 부모가 입양했던 순간부터 자녀라고 불리니까요. 그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 이후의 아담과 중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함을 받았죠. 바로 그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와 자녀가 된 때가 똑같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다른 말로 하윤재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양되기 전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진노를 받을 자, 심판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또 친자녀, 독생자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그분이 영원전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는 그분의 신성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성령의 능력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그의 인성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이제 독생자냐, 친아들이냐 그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예, 그분께서는 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이 통째로 전부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또 그분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봐도 사람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처녀의 몸에 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그분은 독생자다, 친아들이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인성에 따라서 친아들이기는 하나 본성적인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아들과 본성적인 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야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특별한 방법으로 나서 친아들인 것은 맞고 독생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누구를 닮았겠어요? 마리아의 모습이나 네, 그 조상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는 닮았겠죠. 그 점에서 성부의 본성적인 아들은 아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럼에도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께서 아들이 아니신 상태에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입양된 아들이라면 원래는 아들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처음부터 신성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본성적인 아들은 아니나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절대로 아니다. 그분은 친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일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성의 유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났습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형제적 사랑이나 또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덕의 완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과 관련한 반론과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과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론을 읽어주실까요?
출생이 또 다른 아들들과 다른 자는 그 점에서 독생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따라 다른 자녀들과 출생이 다르시다.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에 따라 독생자라 불리지시는데 그것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사실과 연관되는 것인지 그의 신성에 따라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나셨기 때문이 아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라고 불려지는 건 남들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출생과 관련한 것이지,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죠. 성부께로부터 나신 그 신성 때문이 아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론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본질이 동일하시죠. 우리와 동일한 유의 인간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요?
오직 그분만 처녀에게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다는데 바로 그 기적적인 양상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죠. 기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출생과 관련해 주님은 분명 독생자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나 신조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인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적적인 인간으로서의 탄생 때문이 아닙니다. 신성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네요. 인성으로 보면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같은 사람들이요.
네,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그분의 인성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른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보면 어때요? 아, 그분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시죠. 오직 그분만이 영원전부터 성부의 본질로 나셨습니다. 앞에 반론처럼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기적 같은 잉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나 본질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독생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한 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홀로 나신 자. 이 출생과 나셨다가 서로 다르거든요. 출생은 인간을 바라보는 표현이라면 나신 자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읽으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걸 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머니의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네요. 독생자라는 것은 인성 때문이 아니라 신성 때문이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낳으셨죠. 물론 그것도 특별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로 낳았기 때문에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분을 왜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단들이 이런 잘못된 독생자와 관련한 반론을 계속 말해왔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주민님 오늘 혹시 나누고 싶으신 것 있을까요?
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 부를까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물어보는 친구가 나중에 생긴다면은 네. 그에게 오늘 배운 내용대로 그에게 알려주면 되겠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운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걸 왜 우리가 말하지 않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이걸 당연히 여기면서 배워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알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에 대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이단은 끊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몸에